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도르트 신조 교재 27쪽에 16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 16항 없어진 것이 아니라 되살아난 사람의 의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타락 뒤에도 여전히 총명과 의지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온 인류에 퍼진 죄가 사람에게서 사람의 본성을 박탈한 것이 아니며 그에게 부패와 영적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중생의 은혜 또한 사람을 돌이나 나무처럼 대하여 사람의 의지와 의지의 특성들을 빼앗거나 꺼리는 의지를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교훈하시고 즐거우면서도 강력하게 구부리신다. 그리하여 이전에 육신의 반역과 저항이 완전히 다스리던 곳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심 어린 기꺼운 순종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우리 의지에 참되고 영적인 새롭게 됨과 자유가 있다. 따라서 모든 선의 경이로우신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바르게 서 있던 자신을 자유의지로 스스로 파멸에 던져 넣었던 사람에겐 그 자유의지로는 타락에서 일어설 소망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내적 동기나 이상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유의지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저희 교회가 직분자 투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투표를 할 때 누구에 의해서 강요당해서 투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공동의회 회원이지만 공동의회 참여한 분도 있고 또 예배를 마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신 분도 몇 분 계신 것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로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었다는 사실은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이 따먹을 수 있는 각종 나무 실과들을 두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임의로 따먹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임의로 따먹는다 하는 이 말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것입니다. 꼭 먹어야만 되는 게 아니죠. 이 사실 자체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선악과 금령이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신적 생명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금령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지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선악과 금령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에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짓도록 강요당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만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악한 성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죠. 우리는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지만 첫사람 아담은 처음부터 악한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악한 성향을 갖고 있지 않았던 아담이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고, 그러나 어쨌든 아담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하고 말았고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자면 제일 먼저 죄를 범한 존재는 하와지 아담이 아니죠. 그런데 왜 하와의 죄가 전가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전가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왜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아담이 언약의 머리요 언약의 대표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령을 최초 받았던 사람은 아담이었고 그 책임을 질 사람도 1차적으로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오고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이런 다 아담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은 알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불편하기 때문이죠. 타락의 본질은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적 그리스도적인 성향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에 대해서 그게 뭐 그렇게 선한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그게 뭐 그렇게 악한가? 뭐 그거 하면 안 되느냐? 뭐 그게 꼭 죄냐? 하는 식의 핑계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금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아담의 타락한 성향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선하다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경향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악하고 더럽다라고 하신 그것에 대해서 훨씬 우리의 영혼의 경향이 거기에 더 끌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끌림에 유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서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하면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부패 교리가 제일 첫 번째 교리, 첫 번째 위치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전적 부패를 믿지 않으면 두 번째 교리가 뭐죠?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선택해 주셔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되지요. 그래서 전적 부패 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근간과 기초를 이루는 틀이기 때문에 전적 부패 교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제일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의 사람들은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상실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상실되었고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인간의 지정의의 부패와 타락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도 타락했다, 부패하다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타락했다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이 말은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서 결단이나 의지의 기능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타락했다고 해서 인간이 돌이나 나무처럼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와 같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가 타락했다라는 이 말도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인간이 타락할 때 자유의지를 빼앗긴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건전성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선한 의지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의지의 기능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선을 기뻐하고 선을 선택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황 전반부에서 잘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도르트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여기에다가 진술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회의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칼빈 주의자들한테 뭐라고 꼬투리를 잡았는가? 만약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있다면 과연 사람의 의지와 결정할 능력이 인간 안에 남아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된다면 과연 사람의 의지와 결단의 능력이 남아있는가? 라고 회의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있다면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돌이나 나무처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 뭘 할 수 있는가? 우리 아무도 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이 회의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획주의자들의 대답이 뭡니까? 모든 것이 전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된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에 대한 계획주의자들의 대답이 뭐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비록 인간이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긴 하지만 선택하거나 결단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정신적 구조, 어떤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일반적인 인간의 활동 자체가 정지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지요. 외부적인 어떤 세력, 강요 이런 것들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인간이 타락하긴 했지만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때 외부적인 강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이 칼빈 주의자들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선택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누가 뭐라고 해서 강요하고 압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자유의지가 타락했다고 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자유의지가 타락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적 선을 행할 의지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자유롭게 악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죄를 지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강요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항상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선, 의에 관한 욕구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나쁜 것만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죄를 짓는 일에 수종된다는 거죠. 항상 죄를 짓는 일에만 의지가 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영적 선을 행하는 일에는 의지가 발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가리켜 자유의지의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의 의지가 모든 영적인 것을 실행할 수 없는 완전한 속박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근거와 이유를 우리 안에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항상 어떤 일을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획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는데 그 일들은 다 어떤 것이죠? 선한 것과 관계없는 다 악하고 죄악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악한 욕구와 부패한 의지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긴 하는데 그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다 악하고 추한 것입니다. 비록 구속받은 신자라도 짜투리 시간이 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잘 보세요. 정말 거룩하고 선한 일에 시간을 사용합니까? 짜투리 시간만 나면 딴짓하거든요. 이를 가리켜 루터가 노예의 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노예의 의지입니까? 강제로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노예의 의지가 아니고 사람이 죄를 범할 때 마지못해서 죄를 범한다는 의미에서 노예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이 의지를 발동할 때는 항상 악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간은 노예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악을 행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스스로 잘 살펴보십시오.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강요에 의해서 죄를 짓나요? 자유롭게 죄를 지으시잖아요. 여러분들 하고 싶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어떤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가리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7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의 종이더니라는 이 말은요. 구속받기 전에는 아무도 참된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우리가 왜 종이냐?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는데 왜 종이냐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를 가리켜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 사는 것을 아주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죠. 갇혀있다고 이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며도 불구하고 왜 악과 죄를 선택합니까? 악과 죄를 선택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 죄를 더 바라고 소원했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강력한 욕구와 동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지으신 거예요.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강력한 욕구와 동기가 있습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무거운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쇠붙이가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는 항상 악한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경향성이라고 말하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했죠.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어떻게 말했는가, 의지의 탈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쭉 죄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런 죄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도 그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을 옳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쁘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도덕윤리교사가 이런 짓을 하면 나쁘다, 또 그런 교훈을 받은 학생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지식이 없느냐 하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있어도 그 일을 실행할 수 없는 영적 의지의 무능의 상태에 인간은 처해 있고, 그래서 이런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은 사형 선고 받아야 돼 라고 말은 해놓고 그 일을 자기도 행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편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 향할 의지도 없고 향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영향을 미쳐야 돼요? 보기에 앞서서 눈이 떠져야죠. 듣기에 앞서서 귀가 열려야죠. 깨닫기에 앞서서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실 때 선행하는 은혜를 베푸시지요. 죄에 대한 자각이나 죄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은혜를 먼저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강한 확신을 갖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손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실 때 사람의 의지를 빼앗아서 그 일을 억지로 하도록, 자신의 의지에 따라오도록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끌고 가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일을 실행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나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을 100%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지, 반쯤 해놓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자 이제 힘 좀 내라 하고 억지로 끌고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반응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욕구를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의지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속받은 신자로 삶을 산다고 해서 악한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운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탄식의 말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새로워져서 선을 향하는 경향성이 회복되었지만 우리 안에 간혹 죄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중생하기 이전과 중생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중생하기 전에는 죄만 바라고 죄만 선택할 수 있는 능력만 가졌죠. 그런데 중생하고 난 다음에는 악한 것을 바라는 일반적 성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악한 것에 종속되지 않고 선한 것을 바라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예요. 물론 이런 인간의 참된 자유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의 범주에 벗어날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속받은 인간이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사용하는데 결론적으로 맞춰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그 일들이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자유이지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자유는 하나님께서만 가지실 수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강요나 속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만드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화한다는 게 뭡니까? 억지와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자발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특성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폭력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주일날 장로의 자기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지요? 내가 부모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이 폭력의 방식이 아니고 아이의 인격적 특성을 십분 고려해서 권위와 그 다음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우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아이도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아들 자랑하면 돈 얼마 내야 됩니까?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부담 없이 자랑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제 제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데 지난번에 13박 14일 휴가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호한테 아빠가 꼭 갖고 싶은 게 하나 있다. 제가 그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것에 대한 그런 욕심은 없는데 내가 좋은 시계 하나를 내가 좀 갖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진로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엄마하고 통화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아빠 그 시계를 살 수 있을까? 요즘에 그게 제일 자신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 우습기도 하고 또 한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자 어쨌든 그것을 사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다루기를 원하시지 폭력과 강요에 의해서 속박에 의해서 그 일을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서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의 간증처럼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몰아오셔서 제가 일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저는 목회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사업 다 망하게 해서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라고 신학교 들어가는 그런 식의 간증은 그것은 100명에 한두 사람 정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저는 그냥 서재에서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게 제일 안식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도록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방식으로 행하여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셨다.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방식을 행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원하게 하셔서 믿게 하시지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냥 끌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의지를 자연스럽게 구부려서 마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100% 다 나의 일처럼 여기어서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16항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지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교훈하시고 즐거우면서도 강력하게 구부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시는데 그 복종케 하시는 방식이 매우 신비롭다는 것이죠. 전적인 인간의 일처럼 보이도록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구부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욕구도 선해야 돼요. 그렇죠? 욕구는 선하지 않은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이 아주 어렵고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방식으로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꺼운 순종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런 원리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순간에든 자신의 욕구와 반하는 그 무엇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으며 어떤 순간에도 자기의 욕구와 반하는 의지를 절대로 갖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반대되는 그 무엇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욕구와 의지는 함께 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 요나단 에드워드의 진술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욕구와 상반되는 선택은 하지 않는다. 자신의 욕구에 맞는 의지적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의지적 선택을 할 때 그 의지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뭐지요? 그것은 강한 욕구요, 열망입니다. 내가 그 일을 꼭 하고 말겠다 하고 한 라고 하는 이 강한 욕구요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종종 복잡하고 상당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욕구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는가 하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일을 행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요란 에드워드가 말한 내용과 상치되잖아요. 욕구와 반하는 그 무엇에 대한 의지를 갖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의지와 반대되는 그 무엇을 바라지도 않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만 보면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하고 앞뒤가 안 맞죠. 과연 가장 강한 동기가 의지적 결단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맞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실상 사도 바울이 원하지 않은 아니한 그것을 행한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그토록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함의 성향 중에 원하지 아니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죄를 짓게 된 것은 그것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좀 제가 이거를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소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이제 다이어트는 항상 언제부터 하면 됩니까? 모르세요? 내일부터 하면 되잖아요. 제 말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평소 먹고 싶은 메뉴가 딱 나오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살아있다가 이것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더 강하게 우리 안에서 살아오르죠. 어제 우리 청년 지체들이 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제가 삼겹살을 구워주겠다 그래서 삼겹살을 먹었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 삼겹살을 딱 보는 순간 아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원함의 욕구가 살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그 일은 더 강한 욕구를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지 아니하는 바 내가 악을 행한다라고 물론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 순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았던 것이죠. 인간의 욕구는 항상 동일한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막 불타오르죠.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언제 있었는지 싹 사라져버리고 강교한 죄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의 상당한 삶의 에너지를 헛된 일에 사용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죄의 욕구가 더 강하고 어떤 때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합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죄를 짓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 죄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지요. 감사한 것은 중생하기 예전에는 악만 선택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중생하고 난 다음에 선에 대한 욕구도 갖게 되고 그 욕구를 따라 선한 일을 자연스럽게 의지적으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16항의 내용에 비해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육신의 반역과 저항이 완전히 다스리던 곳에서 기꺼운 순종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순종한다고 하니까 대단한 어떤 무엇을 한다라고 이길 수 있겠는데, 하이델베르그 유론답 114문답에서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런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순종을 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속받은 신자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은 지극히 작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순종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우리 안에 완전한 것을 이루시는 그 보증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참된 순종을 조금이라도 시작했다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조금의 순종만 하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 약간의 순종, 순종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약간의 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일인지요. 그래서 지금은요, 두 마음이 싸웁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구속받게 될 그날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100% 즐거워하며 기뻐 행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꺼운 순종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왔는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신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제일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나중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지요?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시키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다 자녀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부모의 말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왜 그것을 나에게 부모님이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은 거꾸로지요.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래야 됩니까? 왜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됩니까? 왜 그것을 빼앗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상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의 뜻을 먼저 물어요. 그래서 순종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 이런 면에서 지성이 타락했거나 또 혹은 지성이 어두웠거나 혹은 지력이 약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느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활짝 열립니다. 교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어느 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순종할 마음을 가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단순한 지적인 수긍뿐만이 아니라 의지의 승낙도 함께 믿음에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뭡니까? 지식적, 역사적 믿음은 구원이라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끄떡이는 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아 돌아가셨지, 그것은 이순신 장군이 예전에 명랑대첩에서 전사했지, 그 사실을 믿는 것하고 똑같아요. 의지가 승낙이 일어나야 돼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적 순종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었던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다 거짓된 것입니다.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뭐 손을 들면서 이렇게 뒤로 넘어갔습니다. 뭐 중요합니까? 삶에 내적 순종력이 일어나지 않는데. 믿고 난 다음에 기꺼이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중생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너희 생각을 바꾸고, 그렇지요? 너희가 달려갔던 길에서 돌아오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내적인 삶의 양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성의 변화와 함께 의지의 변화도 일어나서 종국에는 무엇도 바뀌는가? 말도 바뀌고요. 외모도 바뀝니다. 그 말은 뾰족하게 생긴 사람이 동그랗게 생긴다 그런 뜻이 아니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과 그 얼굴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누굽니까?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그 일을 하시는가.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실 때,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내가 언제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지? 라고 자문할 수밖에 없도록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해놓고 이 일은 100% 하나님께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모든 원인과 공로를 하나님 그분께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다는 것을 성경이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때로는 이것이 악한 일이요 이 일은 사형에 해당하는 참으로 심각한 죄라고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말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에 이르는 참으로 너무나도 무능력한 존재들이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구원하여 살려내시고 주의 뜻에 순복해 하시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까지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욕구까지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의 뜻에 순복하게 하시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하는 일이니 주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만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와 동참하여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수고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다 주께 드리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로서의 삶을 100% 살았지만 돌이켜보건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깨달음과 이 귀한 복음의 도리를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여 한순간에도 이 복음의 도리로부터 떠나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